자, 다니엘서 강의의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둘째 시간부터는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읽고 그리고 각 구절을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는 여러 사람의 책들을 이제 많이 봐요. 그래서 위얼 스미 목사님 또 라킨의 다니엘서 강의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것 같은 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고 또 내가 이해하는 거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에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았더라.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2절에 기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구를 영어로 가서 보시면 vessel로 돼 있어요. vessel. 그래서 기구를 잘못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망치 뭐 이런 거 이거 기구잖아요. 그런 의미의 기구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릇을 이야기하는 게 그릇. 아시겠죠?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려면 어떤 그릇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그릇들, 뭐 베슬이니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것들의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신의 그 신전에다 이제 가져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유다 왕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바빌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침략을 하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 결국은 유다와 그 예루살렘을 이제 황폐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했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잡아가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1차 침공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의 자랑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 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자기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엄청난 재앙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포로가 돼갖고 나 잡혀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께 누가 되고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유다 백성이 이렇게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렇게 집행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의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이 부유한 사람들이 모든 걸다 독점하면서 이 나라가 공의 실현을 볼수 없는 그와 같은 나라로 이제 전락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게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석박 가운데 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약을 맺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특별 보배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서서 이런 일들을 중재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왕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그 중간에 쓸 수 있는 화해 역할하고 중재 역할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깨끗해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뭐 한 민족이 한 200개, 300개가 된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따로 구분한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인데 그 특권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그거 자체를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은 여기 보이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팍 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경고를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대언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특히 바빌론이 와서 이스라엘, 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간다는 그런 내용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미 100년, 2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미가 4장 10절, 특히 예레미야를 한번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25장, 2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이 나라가 올라와서 너희를 침공해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다고 하나님이 누차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가 결국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니,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이 바빌론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를 함락시킬 수 있느냐. 결국 그럼 이방신이 더 큰 게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가 그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끝이 나니까 또 하나님이 메대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또 그 이후 하나님이 또 그리스를 일으키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와 같은 역사의 그 일정에 따라 인류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우리는 보기 쉬운 거예요. 과거에 다 일어난 일들을 이 사건들과 함께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그럼 유다 패망의 원인이 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패망의 원인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 않고 예레미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레미야 5장을 저와 함께 몇 구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다가 패망을 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그래서 이방 땅에서 목석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지금 서울시내 한복판을 한번 가서 두루 달리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나?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있나?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 때문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는 거다.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든요. 그렇게 맹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맹세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100% 그렇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빌론 들어사람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주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며 말하기를 그분은 계시지 아니하다는 거야. 이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안 계신다. 말로 맹세할 때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든요 이러면서 진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재앙이 닥치냐.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아니하고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그 대언자들은 바람 이거 헛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5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한 민족을 먼 곳에서 데려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것은 강한 민족이요 오래된 민족이라 내가 그 민족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이방 민족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그 얘기하면서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돌무덤 같고 그들은 다 용사들이니 그들이 내 아들, 딸들이 먹을 내 수확물과 빵을 먹고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민족을 데려다가 이 유다를 초토화시킬 것을 말씀해 주세요. 5장 21절, 22절 가서 보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했느냐. 21절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변에 가서 동해안이고 가면 지금 바다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거 이상 못 넘어오잖아요. 바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법령을 그걸 지워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그러고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번 내년 여름이고 바다에 가면 모래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캘리포니아니 어딘지 가셔서 플로리다니 좋은 바다 있는 데 가서 모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와라.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법령으로 그런 일들을 해놓으셨다.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한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떠나갔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이 결국은 합작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고 26절에서 31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쭉 이야기하면서 30절 그 땅에서 유다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는 다 거짓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또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면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의 목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대언자 아니면 제사장인데 거짓말로 설교하고 자기 방법대로 공의롭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 가서 보세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대언자는 prophet, 제사장은 priest, 내 백성은 people. 그래서 3P가, 아시죠? 3P가 합작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3P,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목사와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요 근래에 어느 분이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금 학교에 갔더니 12월 뭐 20일인가 뭐 홍 무슨 여자가 예언을 했는데 불바다가 돼서 이북이 다 쳐들어와갖고 이렇게 된다는데 아빠 이거 불안해서 살겠냐. 그리고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저한테 묻는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에게 현혹을 당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그런 여자, 가짜 여자 대언자들을 통해서 12월 20일이고 이제 이북이 쳐들어오고 그런 내용을 언제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인천에도 뭐 무슨 안 장로교회라고 무지무지 큰 교회가 있어요. 뭐 동양 최대의 성전을 졌다 그러고 그 교회도 그냥 다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12월에 지금 난리가 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는 AD 90년 경에 이 요한 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는 계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상황은 판단해 볼수 있어요. 아,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건 판단해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로 이게 창궐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지만, 날짜를 지목해서 사람들 이렇게 현혹하는 이런 거짓 가짜들은 주목을 하고 내쫓아야 돼요.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이 답을 써놨더니 인터넷에.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보고 심판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항상 답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 이게.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강연회에서 가서 강연료 받죠. 이름 오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훌륭한 그러한 그 예언자로. 그렇게 해서 뭐, 예, 이 교회에 남는 거거든요. 이러한 악한 일들. 지금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언자, 이 백성이 합작으로 이런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나라를 내가 그냥 둘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 가장 빈곤한 그런 국가에서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올라설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대로 생각하고 특히 이 목사들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 목사나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성도 무슨 계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여서도 여러분들 형제 자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책무, 특히 마지막 때 어떤 책무를 주셨는가 생각을 잘 하고, 그러고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제 16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에서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제가 2절에서 3절에서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두 아이 보이들 둘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이 지금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 10살, 15살 되는 요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더 뛰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요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바빌론 제국에 이런 통치자들을 삼으려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계획을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의 이몇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이제 끌고 가셨어요. 그 끌고 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 몽땅 다 노아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부패가 됐잖아요. 노아의 그 여덟 명, 그 남은 자만 하나님 남겨두시고, 그 여덟 명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 갈대아 우르에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remnant. 렘넌트.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열왕기 가서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대언자가 이 바알과 그 다음에 이 작은 숲을 섬기는 그런 대언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러고는 기진맥진해서 이제 도망가서 정말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다 드러내고 죽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대응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동굴에 가 있다가 세미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명 남아 있다 그래요? 7천 명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이 기록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항상 마귀 편에 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을 해요. 제사도 드린다 그러면 희생예물 드린다고 하는 일은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면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바른 말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라는 그 말씀,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마음 미션에 지금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 밖에 나가서 놀고 뭐 이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고 지금 여기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에게, 특히 여기 어린아이들 같이, 이거 뭐 이해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도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 성경 바라보기 쉬운 네번 했는데 네번다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지금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지금 여기 지금 자리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좀 돼야 되겠다. 이 시대에 나라가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그렇죠? 목사들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사람들이 갈 바를 찾지 못한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구원받고, 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교회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삶에 이 생명이 이렇게 남아있는 한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책무예요. 무슨 큰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부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주셨어요. 결국은 이들이 이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자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일부가 나중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스룹바벨과 함께.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쭉 내려서 누가 내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바빌론 땅에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귀환해서 거기서 스룹바벨의 다윗의 자손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던 사람을 통해서 결국 맨 끝에 예수님이 나시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은 그 이후에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신 그런 일들을 꾸준히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Zeal. 네, 그래서 Z 우리가 Z-E-A-L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열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예. 그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4절에서 7절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그 당시에 온 세상은 지금 식으로 해도 미국이나 뭐 이렇게 이런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 중에 몇 명을 딱 대협이랑 이렇게 뽑아갖고 훈련을 이렇게 시켜갖고 거기 뭐 국무장관이 뭐 이런 거 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니 그게 얼마나 큰 기회가 왔냐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거기에 동반이 된다. 시련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련이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바빌론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으로. 그것이 만족이 돼야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일단 땅이 바뀌어야 돼. 더 이상 예루살렘 우리 땅이 아니에요. 바빌론 땅에 와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유다 나라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 못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갈대아 말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름 바뀌는데 이름은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관습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관습은 여기 와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해야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학문도 바빌론 사람들이 학문을 해야 됩니다. 음식도 바빌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 신도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야. 지금 기회가 오긴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완전히 바빌론 사람이 돼야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련이 이들 앞에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빌론 왕이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과정을 신설했어요. 그 과정이 3년 과정이야. 3년 동안에 완전히 몽땅 다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을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어 놔라. 이와 같은 이제 명령을 받고 여기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빌론의 신이거든요.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하나냐는 주께서 은혜를 보이신다. 이런 이름인데 사드락으로. 사드락은 그 뜻이 뭐냐면 달신. 바빌론의 달신의 이름이 아쿠인데 아쿠의 명령대로 사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미사엘은 뜻이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을 가진 건데 메삭.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으냐.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다. 이름을. 예. 네. 그 다음에 아사레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됐는데 이름이 아벤느고. 느고는 여기 가서 보신 느고.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가서 보면 하나님을 다 제거,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방신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뭐라, 벨드사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벨드사살. 그렇죠? 예. 네. 이런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정신을 완전히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빼놓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자그마치 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론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성경 가서 보니까 그것들의 종류대로 소는 소대로 그렇죠? 말은 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모든 걸 다 달리 종류별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교만 가면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아메바가 오랜 시간 지나니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답을 써야잖아요. 나도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을 썼는데 생물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공립학교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틀린 거라고 해도 어떻게 답은 써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와 같은 삶을 이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를 한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는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는가. 근데 그런 답답함을 모르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진화론이 맞는 걸로 생각하는 크리스찬 퀘스천 마크가 엄청 많아요. 과연 그게 크리스찬일까?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 걸로 그대로 믿는 그 신학자가 과연 크리스찬일까?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그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이 땅에 살기 위해서 수용을 하면서도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와 이름은 참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문화는 특히 종교적인 문화는 참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바빌론 사람들은 미신을 섬겼어요. 말 그대로 미신은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없는 것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신이냐? 이게 등에다 업고 다니는 신.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 갖고 그래 등에다 업고 다니고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그걸 신이라고 섬겼다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부처, 마리아 이런 것을 형상 만들어 놓고 그러고선 섬기는 거 그게 가짜 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런 신을 섬기는데 거기 가서 경배하고 엎드릴 수 있겠냐고. 이게 커다란 것과 같은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왕이 음식까지 지정을 해준 거예요. 내가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 아이들에게 주고 또 뭐도 줘요? 포도주도 주고 이렇게 먹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왕의 음식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 바빌론 신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사 지낼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사 지낼 때. 예,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먹는다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이 대단히 심했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레위기 11장 레위 17장 10절에서 1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유대나라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먹을 때 특히 피를 이 짐승을 잡으면 피가 이제 나오잖아요. 피를 완전히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음식 규정을 코셔 규정이라고 해서 코셔. 그래서 여러분들 피클 이런 것도 이렇게 미국 가서 먹으면 코셔 피클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의 그 규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법에 합당하게 만든 그런 거를 코셔 피클. 그런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코셔. K-O-S-H-E-R.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코셔 규정에 바빌론 왕이 먹던 그런 음식, 술 이런 건 다 맞지 않는 거라. 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건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래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당장 우리가 회사 가면 술 먹으라 그러고, 아주 우리 옆에 이렇게 조교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 여자 조교들도 뭐 술 먹고 그러는 건 뭐 대수롭지 않게 다 먹더라고. 그래서 아니 니들 왜 먹냐고 그렇게 내가 오히려 이상해서 말이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세상 나가면 사회생활하면 당장 해야 될 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26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너희 뭘 압박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드럽게 아주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뭘 간청하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물로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conform, conform이에요. form, con은 같다는 뜻이야. form은 형태 알죠? 이 세상의 형태와 일치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이 일어나야 되는 transform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속에 사람의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라. 그렇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유혹과 시련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거기에 일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건가? 아니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이걸 바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그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첫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드림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됐다. 8절 가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을 했다. 아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생각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기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거 다 가짜 목속 우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목속 우상에 바친 이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가 될 수 있겠냐. 이 술자리에 가서 내가 같이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가 돼서 그런 자리에 내가 껴서 그렇게 있을 수 있겠냐.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첫째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냐.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런 자리는 어디 가면 항상 하는 일이 과거에 하던 거가 똑같은 행태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잠언 3장 4장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 읽는 가운데 4장 23절 가서 보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면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도 그냥 이슈 아시죠 여러분? 이슈. 그렇죠?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 어디서? 마음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젊어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작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로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청지기가 됐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이 남자에게 아내가 하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요셉이 미남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유혹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다 팽개치고는 그리고 뛰어나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요셉도 젊은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유혹이 지금 다가왔어요. 어떻게 마음의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의 작정. 절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모함을 해갖고 그 남편이 들어와서 요셉을 옥에 가두잖아요. 그렇죠? 예. 강탈하려고 그랬다 그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바람에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총독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합작을 해서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저도 이제 한 나이가 한 55세 됐거든요. 젊을 때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들 이런 거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아요. 이 다윗도 가서 보면 다윗의 시편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그 젊은 시절의 그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그와 같은 말과 함께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한 그와 같은 시편이 나옵니다. 우리 남자든 여자든 특히 우리 한마음 미션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장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잘못 살다 보면 몸을 망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젊어서부터 작정을 하셔야 돼. 우리 여기 보이들 요 작은 아이들 때부터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굳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네, 9절 가서 보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마음은 그냥 물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새 이쪽으로 가 있다니까. 내가 원치 않는 대로 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젊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래서 영어에 가서 보시면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예. The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자꾸 읽으면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성경이. 죄는 자꾸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The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악한 일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아야 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 갈걸 생각하고 그리고 인내함에 참아야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 다니엘처럼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처럼 그런 일들을 참고 이 육신의 정욕을 참고 젊은 시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 젊은 시절을 내어놓을 때 그때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궁창에는 별들처럼 빛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행했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탁하니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단 축원합니다. 예, 둘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예, 8절에서 16절 말씀만 오늘 읽고 예, 그리고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9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다니엘이 작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시대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왕이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멜살 곧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어떻게 해요? 예, 은혜롭게 부탁하면서 간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진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예, 정말 간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예,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언행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감화 감동에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의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왕의 이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냐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렌틸 콩을 많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것과 같은 건강을 가지고 또 이 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숙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좀 뛰어난 뭐가 좀 돼야 되겠다. 음악도 뭐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 하나님의 능숙함을 주셔야 그래 우리 형제는 연기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음악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예? 우리 대업이 뭐 경영하는 것도 다 잘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되면 안 돼. 세상에서도 예, 위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 다니엘이 루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내 걸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 열심히 세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렌틸콩 이런 거 콩 여기 이제 펄스라고 나왔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렌틸콩이에요. 렌틸콩이 콩이 가서 보니까 세계 슈퍼 음식 5대 음식 중에 하나가 렌틸콩이다. 콩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콩을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지혜도 주니까 그러니까 콩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무슨 단백질 그런 건 뭐 그런 거 알았겠냐고 탄수화물 지금 딱 분석하니까 그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엘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쭉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마음미션 또 우리 딸들도 그렇고 우리 사위도 그렇고 지금 다 나이가 비슷한 이런 여기 이 또래 이제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킹잼 성경을 쓰는 이러한 이 진영에서 많이 나오기를 그렇게 이제 고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한마음 미션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